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주시는 에베소서 영적 전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러므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 정말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파워풀하죠. 예, 구절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그 에베소를 그 우리가 터키 성교를 가면 에베소 성지 순례를 갈 때도 있는데요. 정말 이 에베소가 지금도 그 남아있는 그 리메인들만 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수많은 그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눌리는 그 영적인 프레셔. 예. 근데 사실 터키를 가면은요, 이스탄불만 가도 영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이슬람들의 그 기도 소리,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마이크를 대고 동네마다 다 이제 크게 소리를 울리잖아요. 밤낮으로. 아마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영적으로 눌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정말 그 수많은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와, 저들에게 얼마나 이 그 경각심, 그렇죠? 그리고 이 스피리추얼 워닝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게 이 우상이고, 예, 정말 영적인 프레셔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영적 전투의 현장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라고 해가지고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 어쩌면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뭐 이렇게 뭐 신상이나 이런 게 보이진 않지만 정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이 아니라 그 외에 우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예, 안타이크라이스트적인 그런 사상들이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만 해도 정말 헐리우드가 가깝고, 예,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relevant한 또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보시면 교회는 아직 세상에 남아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아직 다 정복된 것이 아니다. 아, 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지만 완전한 평화는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와 세상, 영과 육,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에는 보이지 않게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택함 받은 자들을 일깨우고 계신다. 교회는 승리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세상에서 패배자처럼 짓밟힐 수 있다. 승자는 승자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 이 문제를 배우고자 한다. 그래서 자, 지금 전신갑주 있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파트가 오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가 그 내용을 다루는데, 지금 이 그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먼저 전제로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승리, 승패가 걸린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 언제 승리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 예수님, 그 이미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이 서론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걸린 전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때로는 밀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기억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파이널 빅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한 그 하나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역사를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파이널 데이, 마지막 파이널 저지멘트에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무지갱에 들어가지요. 사탄이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사탄의 그 역사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은 치열하게 본인의 마지막 멸망을 막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은 생명이 걸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탄의 방해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영적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한테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오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 서론에서 전체적인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전투 요원이 꼭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답만 하시면 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무엇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어떻게 하여지고? 강건하여진다. 강건하여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첫째는 체력. 강건하여진다라는 게 이게 체력을 얘기하죠. 그리고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무장.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체력과 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을 칠 수 있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 거죠. 체력과 무장. 그래서 1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답만 하시면 되고 이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풀어 갈 것입니다. 2번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번을 연대 한번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세상 전투에서 이기려면 군인은 체력을 강하게 단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신을 갑옷으로 싸고 칼과 창으로 중무장을 해도 자유자재로 무기를 쓸 수 있고 오래 버틸 수 있다. 영적 싸움에서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의 체력을 강하게 단련할 수 있을 것인가. 자, 1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체력을 키울 것인가. 자, 이것이 우리가 첫째, 우리 에베소서나 사도행전 스가랴 찾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 가지 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주 안에서 강건해야 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거. In Christ.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In Christ. 주 안에서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펠로십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지요. 그러니까 가지가 지속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를 통해서 공급받는 에너지가 있듯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주님께로 공급받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그 체력, 영적인 강건함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펠로십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안에,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삶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뭐 정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매일매일마다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가? 예.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순장님들 정말 다락방 준비하고 영혼들 케어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락방을 인도하고 영혼들 케어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일상에 있는 경건 생활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던지시고 그러시면 기분 나쁘신가요? 일상생활, 일상에 있는 경건 생활의 프로덕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뭐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뭐 제가 주일날 예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일날 예배가 저의 일상생활의 열매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주일날 예배 하나 은혜 받고 일주일 내내 내가 빈둥빈둥 논다면 주일날 예배에 영성이 영권이 설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그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러글은 뭐냐면 가장 큰 그 도전은 뭐냐면 매일매일마다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사실 그게 있으면은요, 예배도 되고, 예, 사역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끊긴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안에 생명력 있는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사역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락방 교제 준비하고 그런 건 기본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 주 안에서 주님께로 공급받는 은혜가 없으면은요, 다락방이 너무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다락방, 영혼 케어하는 사역, 말씀 사역은 나의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의 프로덕트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삶 속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나오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생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이어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순장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순원들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있겠죠. 그럼 당신은 어떤가? 예. 주 안에 있는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풍성함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뭐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시험이 닥쳐오면 훅훅 넘어지면서 왜 이렇게 나는 약한가? 이건 말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걸 누리지도 않고 한번 바람이 훅 불면 쑥 넘어지면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핵심은 에브리데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공급받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리가 강력한 체력을 가질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를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면서 큐티 생활, 말씀 읽기, 또 암송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슨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 받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source of power이기 때문에 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락방에서도 정말 우리 순원들이 얼마나 주님과의 그 교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지를 순장으로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예배 하나 가지고 지탱한다 이러면은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나마 예배 하나 가지고 은혜 받는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소스가 있는데, 그렇죠? 은혜의 채널이 있는데 왜 그것을 놓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끊임없는 동행하심이, 그 교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스가랴 세 가지 구절의 답은 하나죠.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것.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신으로, 성령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에서 제가 주님과 함께 교제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3번과 연결이 되면서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찬을 엠파워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자,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여러분 2번에서 그 답을 하시고요, 3번을 보시면 이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은 날마다 능력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언젠가 한번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각자 솔직하게 대답해보라. 당신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매일 이 능력에 사로잡힌 강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힘쓰고 있는가? 자, 뭐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구별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필요한 능력 공급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맞는 기도예요. 주여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맞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엠파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 이야기할 것은 이미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 내주해 계신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뭔가 뭐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는 이 선한 마음 성령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못할 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셨다가 떠나는 차이가 아니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뭐가 충만할까요? 내가 충만하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아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역시 그런 것들도 우리 그 신앙생활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성령의 역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디자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이 순종하는 마음의 그 인텐시티 저는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말씀 붙잡고 죽고 싶은 거죠. 그렇죠? 세상에 뭐라 그러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기 원하는 이 거룩한 말씀의 순종.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의 하나의 지표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충만하면요. 죄짓고도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조그만 거 하나도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면 살수록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센시티브하게 되죠. 전에는 뭐 그냥 와이프랑 소리 지르고 싸워도 뭐 마음에 별로 꺼리낌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한마디만 던져도 내가 찔려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점점 더 센시티브해지는 게. 아니, 뭐 한 가지만 봐도, 잘못된 걸 하나만 봐도, 더러운 걸 하나만 봐도, 아, 이게 민감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둔해지면은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은요,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그런 거룩함에 대한 디자이어리 내게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예. 모든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 싶고요, 재물을 드리고 싶고, 내 힘을 다 드려도 모자른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충만은 어떻게 되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천지인데, 내가 왜 이 고생하지? 이게 이제 내가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즐거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전도지요. 선교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전도는요, 그리고 선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막 그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그 이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만 해도 내가 막 괴로운 거.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예.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전혀 마음에 그런 그 부담이 없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네 가지만 우선을 말씀드려요. 순종, 거룩, 헌신, 전도.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예.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부분 중에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요, 순종, 거룩, 헌신, 전도가 같이 내 삶 속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외에도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원들과 함께 이 네 가지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해보십시오.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첫 단계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식할 때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예배를 하나 드려도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이런 사모함이 부족한 게 문제지요. 정말 성령의 엠파워링, 성령의 능력 주심이 ready,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위치해 있는 얼바인이나 이 난가주 지역에 뭐 꼭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지요. 예. 어쩌면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손에 다 모든 것이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을 다 빼앗아가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편할 때 몸부림치도록 해야죠. 예, 그렇죠? 은혜 주실 때 더 매달려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원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한 방에 훅 간다. 예. 그냥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날마다, every day,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특별히 순장으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순장 사역 전적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순장 사역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 순장님들 중에서는 정말 10년, 20년 순장 사역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10년 했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년 했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멀쩡했던 순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이거는 내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요. 순장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순원을 케어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정말 모르는 게 천지고 능력이 부족한데, 이것을 인식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우리부터, 그렇죠? 영혼들을 맡은 우리부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순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여기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힘을 얻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만만치 않은 게 사역인데. 그렇지 않나요? 예. 시들시들해가지고 말입니다. 안 되죠.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옷 입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 그 3번에서 뭐 두 질문이 있지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당신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가? 자, 이거 질문이에요. 당신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가? 아, 성령의 능력 뭐 그냥 그렇지 뭐 그거 없어도 살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가? 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그냥 답만 하시면 됩니다. 4번은 마귀의 괴계 또는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에 성경은 괴계라고 이야기하죠. 꾀, 예,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꾀, 속임수. 그 4번에서는 답만 하시고 5번에서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해보라. 자, 마귀의 괴계. 괴계라는 말, 뭐 속임수, 거짓,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 마귀가 그 괴계, 관계를 부리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정면 대적을, 정면으로 대적해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괴계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면으로 face to face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괴계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 마귀가 사실 창세기서부터 이 괴계를 부리잖아요? 이 마귀가 괴계를 부리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아, 저기 성경, 여기 있죠. 예.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니라. 자. 24절 그 거짓 선지자들 얘기인데 24절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24장 4절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24장 4절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이죠.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 맞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4절.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자 24절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제 그 사탄의 속임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 중에 그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미혹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이런 걸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즉 이단이죠.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괴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wrong theology입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신천지가요. 정말 한국교회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나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 저들이 사용하는 용어, 저들의 가르침, 이거는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의 교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교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뭐 미국도 그렇잖아요. 뭐 한국은 더 그렇고. 그래서 이런 미혹의 영, 거짓, 이단, 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단의 그 가르침 중에 그 이단의 가르침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항상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것. 그리고 성경에서 풀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잘 풀어주는 것. 그렇죠? 예, 여러분 거기가 거의 대부분 잘못된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진리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풀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대부분은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풀기 힘든 그런 요소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한 미혹이 있고요.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은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또 15절을 보면 광명한 천사,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예.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그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면요. 이는 우리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며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우리는 이미 사탄의 전략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괴계가 성경에서 이미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이미 드러났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또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거의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게 하나님께 같아질 거라는 게 교만, 그렇죠? 욕심.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의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것, 절하라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런 것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그 패턴으로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알아요. 예,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거의 비슷한 패턴 아닌가요?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 또 걸려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패턴을 알면서도 그 패턴에 걸려 넘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그 틈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사탄이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뻔히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에서 예?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차,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요. 알면서 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참 너무 비참한 일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넘어가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와, 정말 이건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최근에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갑자기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 나보다 나이 한 6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참 정말 1.5세로서 뭔가 그 차세대 리더로 인정받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넘어지셨어요. 예. 불륜을 저지르셨어요. 그것도 성도와. 그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 정말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정이 깨지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교회가 참 너무나도 어려운데 다행히 그 교회가 참 그래도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고 새로운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참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늘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공격인데도 그것을 알면서 이게 공격이라는 것을 알면서 넘어가 버리는 이거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정말 이거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별로 동의를 안 하신 게. 와,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패턴인데 똑같이 넘어져요. 와, 정말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넘어뜨리는 이 방법이 우리의 가장 약점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참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뭐 우리가 잘 알던 뭐 우리 전병욱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이 쓰신 책만 해도 제가 전 목사님 책이 몇 권 있나 봤더니 거의 다 있어요. 목사님 쓰신 책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그리고 읽는 것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또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역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냥 한 번에 훅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에게 또 그 가정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퍼스펙티브로 보고 본다면 이게 너무 큰 데미지 아닌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도 틈을 주지 않고 깨어있도록 광명의 천사에 늘 그렇게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탈을 쓰고 좋은 것 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칼이 있다는 것,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순장님들도요 늘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있다면 사실 저를 가장 먼저 공격을 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앞장서서 섬기는 리더들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한 명 넘어지면 그 파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스아빌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게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동안, 지난 4년 반 동안 너무나도 은혜롭게 이렇게 왔는데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배 아파하는 놈이 마귀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거 어떻게 방해하지? 이거 어떻게 막지? 이거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분열과 분쟁, 미움과 시기, 뭐 교회 그런 거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깨어지게 하고, 목회자를 넘어뜨려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른 패턴이 있나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거기서 5번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6번과 7번에서는 느낀 점을 느끼는 이야기 하는 건데요. 6번에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치러야 할 전투의 성격과 대상을 명료하게 설명한다. 본문에 나열한 동치자 권세, 세상 주권자, 악의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 설명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권은 권에 속한 영계의 존재들이라는 정도로 알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을 상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얘기죠. 그것과 7번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7번을 보세요. 우리는 자주 싸움의 대상을 잊고 있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대적을 앞에 두고 너무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 만약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의 세력이 바로 마귀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순원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순원들 중에 막 매일마다 부부싸움하고 특별히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와이프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시기, 분열, 음란, 거짓, 욕망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자꾸 분노, 자꾸 화가 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역시 내 안에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자극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이 없지? 초조하지?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내 마음의 상태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를 영적으로 누르는 어둠의 세력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그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 정말 이거 절실히 느꼈어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제가 다 준비를 거의 다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내가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 어려운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냐. 오늘 말씀은 이건 뭐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딱딱할 거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못할 거다. 막 계속 그 생각이 날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누르면요. 상당히 좌절스럽습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9시 정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담대함을 달라고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제게 더 눌림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절실히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불안함, 예? 그 초조함,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자유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강단에 섰어요. 뭐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 마음속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참 감사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예. 제가 보니까 정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가장 막습니다. 가장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그 불안함과 초조함 자체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누르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화가 나. 그냥 내가 자꾸 누굴 만날 때만 자꾸 화를 내. 예, 역시 뭐 내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화를 자극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분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초조함과 불안함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 이런 기도는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원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자신에게, 내 안에 있는 갈등, 고민, 걱정,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막 마음에 그 번뇌, 복잡함,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왜 꼭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할 때마다 막 헷갈린 거예요? 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지 않나요? 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가면서 싸우냐 말이에요. 예? 뭔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그 영적인 세력을 보아야 합니다. 예. 우리를 가만히 내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 꼴을 보지 못하는 게 사탄입니다.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어떻게든지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의 성결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열정을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이 싸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나오지? 여러분 그것만을 그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예.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잖아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서기 위해서라는 것은요,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투에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 전투는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충돌도 전투다. 거룩한 십자가의 전사들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아침에 기도를 못하도록 강교한 마귀가 도전을 했는데 멋지게 그 시험을 물리친 일 등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함께 나눠보라. 예. 사소한 일들에서도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열매를 거두면서 한번 괜찮으면 그런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시험을 받아 넘어졌던 적이 있는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 넘어진 적이 있는가? 그거 한번 경험담을 나눠보셔도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적용 부분이죠.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한 주간 무엇을 하겠는가? 1번 첫 번째 질문과 연결돼서 이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이건 마귀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것을 나눌 수도 있고 나누지 못할 내용일 수도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한번 나눠보는 것.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영적 무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할 것인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